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섬의 최고봉인 아궁 화산이 조만간 대폭발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AP통신 등 언론들은 오늘 화산 지진 전문가들을 이용해 지난 1963년 1,100여 명을 숨지게 한 아궁 화산 폭발 당시와 비슷한 폭발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궁 화산은 1963년 분화 당시 초기인 2월엔 소규모 폭발을 보이다가 3월과 5월 대폭발을 일으킨 뒤 거의 1년간 화산 활동을 지속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은 분화 나흘째인 오늘 대형 폭발이 임박했다며 분화구 인근 반경 10km 이내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즉각 대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어제 오전에는 아궁 화산이 또다시 분화함에 따라 경보 단계를 가장 높은 단계인 4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공항 폐쇄 조치도 오늘 하루 더 연장했습니다. 미얀마를 방문 중인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이 오늘 아웅산 수치 국가 자문과 만납니다. 나흘 일정으로 어제 미얀마에 도착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오늘 행정 수도인 네피도에서 아웅산 수치 국가 자문과 틴초 대통령 등을 만난 뒤 공개 연설에 나설 예정이어서 주목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날 불교계 원로들을 만나 통합을 강조하면서도 이슬람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방문 첫날인 어제는 군 통수권자인 미나웅 훌라잉 사령관과 만났습니다. 교황은 내일 미얀마에서 첫 미사를 집전하고 불교계 원로들과 현지 주교단을 만나며 30일에는 방글라데시로 이동해 다카에서 열리는 종교 간 회의에서 로힝야족 대표단을 면담할 예정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 수장이 불교 국가인 미얀마를 방문하는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번 방문은 아시아 최대 난민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사태 해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미얀마 서부 라카인주에 거주하는 로힝야족은 미얀마군의 탄압을 피해 지난 8월 이후 방글라데시에만 60만여 명이 이주했습니다. 시리아 정부가 유엔이 중재하는 시리아 평화회담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시리아 정부 대표단은 회담 참석을 위해 내일 스위스 제네바에 도착합니다. 이에 따라 당초 오늘 개막할 예정이던 평화회담은 하루 늦춰져 내일 열립니다. 시리아 정부 대표단은 유엔 주재대사와 바샤르 알자파리 최고협상관이 이끕니다. 유엔이 중재하는 시리아 정부와 반정부 세력 대표들 간의 평화회담은 핵심 당사자인 시리아 정부 측의 참석 여부가 불투명해 회담이 열릴 수 있을지 주목됐었습니다. 앞서 시리아 일간 아라탄 신문은 시리아 정부가 대표단 파견을 늦춘 이유는 반정부 측이 바샤르 아라사드 대통령의 퇴진을 협상 조건으로 요구한 데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러시아 전투기가 지난 주말 흑해 상공에서 미군 초계기를 상대로 위험한 요격 비행을 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미셸 발덴자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CNN 방송에 러시아의 수호이 30 전투기가 지난 25일 흑해 상공에서 미 공군의 P-8A 포세이돈 초계기를 상대로 약 24분 동안 위험한 요격 비행을 펼쳤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전투기는 미 초계기에 50피트 정도 떨어진 가까운 거리에서 요격 비행을 해 초계기가 전투기 제트 엔진 기류에 휩쓸리면서 기류가 불안정해 급격히 항로를 변경해야 했다고 발덴자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또 당시 미 공군기는 국제적으로 허용된 상공을 날고 있었고 러시아 측의 도발을 초래할 만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의 요격 비행은 자칫 양측 조종사 모두에게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었다고 발덴자 대변인은 비판했습니다. 싱가포르가 옛 소련권 국가들의 경제협의체인 유라시아 경제연합 EAEU가 자유무역지대 설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의 타스통신은 싱가포르가 내년쯤 EAEU 측과 자유무역지대 구축 협상에 합의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 미체는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 중인 고퍼쿤 싱가포르 상업통상부 장관이 러시아 측 인사들과 만나 이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1월 28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의회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전자기파 EMP 위원회 부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는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이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다가 밤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0도에서 영상 5도, 낮 최고는 영하 13도에서 영상 10도의 분포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모두 1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의회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전자기파 EMP 위원회를 부활시킬 전망입니다. 허황된 주장으로 일축했던 북한의 EMP 공격 가능성이 부각된 데 따른 움직임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상하원이 합의한 2018 회기연도 국방수권 법안은 약 7천억 달러에 달하는 국방 예산 집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법안에는 북한 등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할 요격 미사일 능력 강화와 무기 현대화 예산, 그리고 EMP 공격에 대비할 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하원 군사위원회가 각각 6명씩 총 12명의 위원을 EMP 위원회에 임명하고 EMP 공격의 위협을 평가해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의회는 위원회 구성에 300만 달러의 예산 집행을 허용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EMP 위원회는 향후 20년 동안 미국에 가해질 수 있는 EMP 공격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공격 가능성을 평가하고 정기적으로 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 EMP 공격 위협에 대한 평가와 대비 전략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최종 보고서를 국방장관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위원회 활동은 국방장관의 보고서 검토가 끝나면 3개월 뒤 종료되도록 명시했습니다. 미 의회는 북한 등의 EMP 공격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2000년 처음으로 EMP 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저명한 과학자, 공학자, 그리고 보안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속 위원들은 지난 17년간 무보수로 EMP 공격 위협을 연구해왔습니다. 위원들은 미국의 전력망과 원자력 발전소뿐 아니라 연방 정부마저도 EMP 공격에 상당히 취약하다며 EMP 공격에 대비할 것을 거듭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미 의회나 학계에서는 EMP 공격 위협은 종말론적 사고로 허황됐다는 여론이 강해 EMP 위원회의 주장은 사실상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EMP 위원회가 의회의 인준을 받지 못하고 예산이 점차 고갈되면서 지난 9월 30일 해체된 것은 이런 배경 때문이었습니다. EMP 위협에 회의적이던 의회가 해당 위원회 부활을 고려한 것은 북한이 EMP 공격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고 이에 대한 미 전현직 고위 관리와 핵과학자들의 경고 수위가 높아진 시점과 맞물립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9월 3일 6차 핵실험을 감행한 뒤 수소폭탄으로 EMP를 일으키는 공격을 가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이어 9월 20일에는 존 하이트 미 전략사령관이 미국은 EMP 공격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서 EMP 공격은 위험하고 상당히 현실적인 위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국방수권 법안에 EMP 위원회 부활 내용을 포함시킨 건 하원입니다. 하원은 현재 사실상 해체된 EMP 위원회를 재편하는 대신 위원 임명 절차부터 시작해 새 EMP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법안 조율 과정에서 상원도 EMP 위원회 구성 내용을 제외시키진 않았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상하원 의원들과 만나 국방수권 법안에 담긴 예산의 세부 내용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방한 기간 중 새 회기연도 국방 예산에 북한 위협 등에 맞선 긴급 미사일 파괴와 방어 강화 지원을 위한 추가 예산 40억 달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상하원 협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보다 많은 59억 달러를 추가 배정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최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통해 탈북한 북한 병사는 북한 주민들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이라고 미 국무부 고위 관리가 지적했습니다. 군인들조차 끔찍한 영양실조를 겪고 있고 대다수 다른 주민들은 더 열악한 상황을 견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의 브라이언 후크 정책기획관이 24일 뉴욕타임스 신문에 기고한 북한 주민들의 들러붙은 기생충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북한 정권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후쿠 정책기획관은 목숨을 걸고 귀순한 북한군 병사가 6발의 총상 이외에도 B형 간염과 폐렴에 감염됐고 장에서는 최대 27cm에 이르는 기생충 수십 마리가 나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병사의 비참한 처지는 북한 주민들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이라고 말했습니다. 정권이 모든 돈을 정밀 무기와 김 씨 일가를 위한 기념물, 엘리트 계층을 위한 뇌물로 사용하면서 심지어는 신뢰받는 병사들마저 끔찍한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고 대다수 다른 북한 주민들은 더 열악한 상황을 견디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 북한 정권은 이처럼 잔혹하며 이는 그런 것을 가능하게 만든 외국 정부의 책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후쿠 정책기획관은 성분 문제도 거론했습니다. 모든 북한 주민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정권에 의해 핵심 로열층, 일반 중간층, 적대층 등의 성분으로 분류되고 성분에 따라 식량과 주택, 교육, 일자리 등 모든 것에 대한 접근권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또 탈북자 문제도 언급하면서 이들이 북한 국경과 중국 내에서 위험한 상황에 직면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것은 국제난민협약에 따른 법적 의무를 중국이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을 해외로 내보내 광산과 벌목 현장, 건설 현장 등에서 노예 노동을 통해 정권에 필요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인권 문제의 끔찍함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우리가 직면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통찰력과 여전히 북한과 거래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에 대한 통찰력을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자국민들을 잔혹하게 대하는 만큼 아시아의 평화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후쿠 정책기획관은 모든 문명국가들 그리고 국제무대에서 더욱 존경받기를 모색하는 모든 나라들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호주 정부가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분배 감시를 위한 접근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주 외교부는 지난해 세계식량계획 WFP 대북영양지원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마지막으로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외교부 대변인실은 26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현재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호주 정부가 지원한 인도주의 사업에 대한 분배 감시가 허용되지 않은 것이 중단의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지난 2015년 12월 WFP의 2016년 대북 영양지원 사업에 300만 호주 달러, 미화 22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당시 호주 외교부 대변인은 BOA에 만성적인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북한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 등 북한 취약계층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밝혔었습니다. 호주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응해 지난 2002년부터 직접적인 대북 지원을 중단하고 WFP 등 유엔기구를 통한 인도주의 지원만을 계속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2014년 5월 WFP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 등 북한 취약계층을 위해 약 300만 호주 달러를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시 호주 정부는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은 대북 제재와 별개라며 이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호주 정부의 인도주의 지원은 엄격한 분배 감시와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고 밝혔었습니다. 호주 정부는 이후 2014년부터 2016년 3년 연속 WFP의 대북 영양 지원 사업에 매년 미화 230만 달러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분배 감시를 위한 접근 문제를 이유로 올해부터 세계식량계획의 대북 영양 지원 사업에 자금 지원을 중단한 겁니다. 데이비드 비슬리 WFP 사무총장도 앞서 이달 초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주민이 유엔의 지원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북한 당국에 분배 감시를 위한 접근을 더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은 정보 활동을 위해 접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식량을 제대로 지원받고 있는지 확실히 하기 위해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WFP는 27일 현재 대북 분배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VOA 질문에 과거 VOA에 밝혔던 분배 감시 활동과 비교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WFP는 지난해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국제요원 3명과 북한인 요원 3명이 분배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국제요원 가운데는 한 명만이 한국말을 구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들은 항구에서 이뤄지는 식량 하역 작업부터 창고 보관과 식품 제조 공장에 보내지는 절차, 북한 타가소와 학교 등 취약계층에 전달되는 모든 과정을 정기적으로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당국에 24시간 전에 사전 통고만 하면 어느 곳이든지 방문해 분배 감시 활동을 할 수 있고 학교나 타가소, 병원 등 분배 장소도 임의로 선정해 방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제요원 3명으로 북한 9개 도 전역에서 분배 감시 활동이 어떻게 가능한지 묻는 VOA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었습니다. 다만 한국어 구사 국제요원이 북한 주민들과 타가소, 유치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식량 전달 상황과 주민들의 영양 상태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FP는 지난해 7월부터 2년 6개월 일정으로 북한 주민 170만 명을 대상으로 영양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WFP의 대북 영양지원 사업에 자금을 지원한 나라는 스위스와 캐나다, 프랑스, 러시아 등 4개 나라입니다. 지난해 캐나다와 중국, 인도, 리텐슈타인, 러시아, 스위스, 호주 등 7개 나라가 지원했던 것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겁니다. WFP는 대북 사업을 위해 7,650만 달러가 필요하지만 현재 모금된 액수는 4,570만 달러로 목표액의 60%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이 과거 김일성 시대에 이루어졌던 아프리카 나라들에 대한 지원을 상세히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미국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는 아프리카 나라들이 점차 늘고 있는 데 대한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북한이 아프리카 나라들에 대한 과거의 지원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고요?
네, 북한은 관영 매체인 노동신문 27일자 기사에서 나라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김일성 주석이 이들 나라들의 물심양면에 아낌없는 지원을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암흑의 대륙으로 불렸던 아프리카의 독립과 자주, 번영의 새 시대가 펼쳐지게 됐다는 주장입니다. 노동신문은 이 기사에서 북한의 지원을 받은 나라들과 지원 내용을 열거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한때 아프리카 나라들과 특별한 관계였죠?
예, 북한은 1970년대에 블록 불가담 운동으로 불리는 비동맹 운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아프리카 나라들과 군사와 외교, 통상 분야에서 긴밀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아프리카 나라들은 과거 식민 지배를 겪은 경험 때문에 강대국이나 블록에 대한 거부감이 강한데요. 이로써 미국을 제국주의라고 비난하는 북한과 끈끈한 동지애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김일성 시대에 이루어졌던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을 이제 새삼 거론하는 이유는 뭔가요?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과 제재에 참여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는 데 따른 우려 때문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노동신문은 기사에서 과거에 우리나라가 남들보다 돈이 많고 풍족해서 아프리카 나라들을 도운 것이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아프리카 나라들 가운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참여한 나라가 얼마나 됩니까?
북한은 46개 아프리카 나라들과 수교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대북 제재에 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는 와중에 미국이 주도하는 강력한 압박 캠페인이 펼쳐지면서 북한과의 외교 경제 관계를 축소하거나 단절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령 수단은 북한과 외교 관계를 단절했고 우간다와 앙골라는 북한인 군사훈련 교관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는 무기 거래와 군사협력을 단절했습니다.
이 미국이 아프리카 나라들을 상대로 해서도 압박 외교에 적극 나선 거군요.
그렇습니다. 미국은 아프리카 나라들이 북한의 외화벌이에 적잖은 목을 담당하고 있지만 대체로 대북 제재의 미온적인 점 때문에 설득에 적극 나섰습니다. 지난해 6월 토마스 컨트리맨 당시 국무부 차관보가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앙골라를 방문했던 것도 이런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최근에 아프리카 나라 외교 장관들에게 같은 요청을 했지요.
예, 바로 지난 17일이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아프리카 30여 개 나라 외교 장관들에게 북한과의 외교관계 격화와 경제관계 단절, 북한 노동자 추방, 추가적인 대북 압박 조처 등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들은 미국은 모든 수준의 외교 접촉에서 상대국의 안보리 결의 이행 등 북한에 대한 압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전임 박근혜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아프리카를 방문해서 대북 압박 외교를 펼친 것으로 아는데요.
예,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6월에 에티오피아와 우간다, 케냐를 방문했는데요. 이후에 이들 나라들은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반대와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다짐했습니다.
앞서 아프리카 나라들이 북한의 외화벌이에서 적잖은 몫을 담당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이 북한의 아프리카 내 외화벌이 활동은 노동자 파견과 각종 기념물과 동상 제작, 그 밖에 불법적인 상하 거래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특히 10여 개의 나라와는 기념물이나 동상 등 제작을 위한 계약을 맺고 이를 통해 한 해 수천만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는 만수대 창작사가 유엔의 제재 대상에 오르면서 이런 활동도 더 이상 계속하기 어렵게 된 상태입니다.
북한과 아프리카 나라들 간 관계는 앞으로도 외교적, 경제적으로 계속 축소가 되겠죠?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은 아프리카뿐 아니라 아시아와 유럽, 중동, 중남미 등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전방위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프리카 나라들의 대북 관계뿐 아니라 북한의 대외 활동도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북한 선박들의 결함 발견률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100%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북한 만경봉호가 안전검사를 통과하지 못해 러시아 항구에 발이 묶였었는데 북한 선박들의 안전 문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안전검사를 받은 북한 선박 230척 중 검사를 통과한 선박은 한 척도 없었습니다. BOA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선박을 관리 감시하는 기구인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올해 1월부터 이달 27일 사이 결함이 발견된 북한 선박은 전체 검사 대상 선박의 숫자와 같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만국 통제위원회는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회원국 항구에서 무작위로 선박의 안전검사를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선박의 운항을 중단시키는 정선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기간 정선 조치를 받은 북한 선박은 북한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운항하는 여객선 만경봉호를 포함해 27척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검사 대상 선박 10대 중 1대꼴로 정선 조치를 받은 겁니다. 앞서 BOA는 만경봉호가 지난 20일 안전검사를 통과하지 못해 이틀간 블라디보스톡 항구에 발이 묶여 있었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항만국 통제위원회 웹사이트에 따르면 만경봉호는 항해 안전 부문에서 10건, 화재 안전 6건, 생명구호 2건 등을 지적받았습니다. 이 중 항해 안전 부문에서 발생한 4건의 결함과 화재 안전과 생명 구호, 보수 장비, 운항 서류 부문에서 각각 한 건씩 등 모두 8건의 결함이 정선 조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모든 북한 선박이 결함 판정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북한 선박은 모두 287척이 검사 대상으로 올랐는데 올해와 마찬가지로 모든 선박에서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이 중 정선 조치로 이어진 선박은 24척이었습니다. 다만 2015년의 경우 전체 검사 대상 선박 294척 중 한 척이 안전검사를 통과해 100% 결함 발견율이라는 오명은 벗었었습니다. 결함 발견율 100%는 다른 나라 선박들과 비교했을 때도 높은 수치입니다. 한국의 경우 올해 1,774척이 검사를 받았는데 결함이 발견된 선박은 1,396척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 선박과 달리 결함 건수가 대부분 한 건에서 두 건에 그쳤고 정선 조치가 내려진 선박도 6척에 불과했습니다. 중국 역시 643척 중 393척에서 결함이 발견됐고 정선 조치는 한 척이 받았습니다. 일본은 264척 중 182척이 결함을 지적받았고 발이 묶인 선박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한 척에 불과했습니다. 북한 선박의 결함이 높은 건 노후 선박을 활용하는 빈도가 다른 나라보다 높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예로 북러 교류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만경봉호는 건조연도가 1971년으로 올해 선박 수령이 46년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북한의 주변 나라들은 선박 사용 기한을 법으로 정해놓고 있지만 북한은 40년이 넘은 선박이 여전히 운용될 정도로 관련 규정이 허술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선박 사용 기한을 북한 선박에 적용한다면 절반 이상이 운용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위원회는 북한을 블랙리스트 국가로 분류한 상태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북한 선박의 사고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월 일본 큐슈섬 앞바다에서는 건조연도가 1990년인 북한 선박 청젠호가 침몰했고 3월에는 1977년에 만들어진 금산호가 중국 유조선과 충돌해 가라앉았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전 세계를 위협한다는 각국의 인식을 확인했습니다. 북한이 새로운 차원의 위협이 됐다며 철저한 제재 이행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비확산 체제는 물론 영내와 전 세계 평화와 안정을 약화시킨다고 폴란드 정부가 밝혔습니다. 폴란드 외무부 대변인실은 북한을 테러 세력으로 규정한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에 공감하느냐는 VOA의 질문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자신들의 주요 우려로 남아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실험은 미사일 프로그램의 진전을 보여줬고 세계 여러 나라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북한의 위협은 새로운 차원이 됐고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폴란드의 주요 목표는 현재 북한 정권에 가해지는 제재의 효과를 늘리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폴란드 외무부는 미국 정부에 의해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북한과의 인적 교류를 제한할 것이냐는 질문에 자국민의 필요하지 않은 북한 여행은 하지 말라는 권고를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스페인 외교부도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이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스페인 정부는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 프로그램 폐기를 위해 정직한 발걸음을 내딛길 요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옛 소련 연방 국가 중 하나인 라트비아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지속적인 도발적 수사를 규탄한다고 VOA에 전했습니다. 라트비아 외무부 대변인실은 북한 문제에 있어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해결 방안을 강력하게 지지한다면서도 제재의 철저한 이행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미국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 다시 포함한 것과 관련해 미국의 결정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 외무부 대변인실은 VOA에 스웨덴은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 제재를 환영하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의 위협이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최대한의 효과를 이루기 위해선 모든 국가가 유엔 안보리 제재를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유럽연합도 유엔 안보리 제재와 별도의 대북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스웨덴 외무부는 그러나 제재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한반도의 긴장 상황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 결의들이 요구하듯 외교적 해결을 위한 추가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세계적인 지식 강연회 무대에 오른 한 탈북자가 북한의 호화 별장에서 일하다 미국까지 오게 된 긴 탈북 여정을 소개했습니다. 고난의 행군 기간에도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던 북한 고위 당국자들의 이중성도 폭로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고위 간부의 별장에서 일했던 탈북자 체리양 씨가 최근 영국의 공립대학인 킹스 칼리지 런던이 주최한 테드엑스 강연에서 북한 정권의 이중성을 폭로했습니다.
While so many North Koreans were suffering, starving, and dying, North Korean government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고통과 기아로 죽어가고 있는 동안 북한 당국자들은 매우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고위 간부의 별장에서 일하도록 선택된 것을 일생의 기회라고 생각했던 양 씨는 별장 시설이 자신이 전혀 상상도 못했을 정도로 매우 호화로워 무척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기간에 최고 지도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런 선전을 믿었지만 별장에 도착하는 순간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양 씨는 정권의 비밀, 즉 고위 간부들의 호화 생활을 알게 된 후 그곳은 살 수 없지만 떠날 수도 없는 지옥이었다고 말했습니다. 15일간의 준비 끝에 별장을 탈출한 양 씨는 무사히 가장 친한 친구의 집으로 갔지만 그곳도 결코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Soon after arriving, she informed me that 400 soldiers and police officers were hunting me down.
400명의 군인과 공안 요원들이 자신을 추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친구로부터 들었다는 겁니다. 결국 북한을 떠나야겠다고 결심한 양 씨는 2002년 가을에 두만강을 넘어 중국으로 탈출했고 1년 후에는 부모님과 여동생도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이후 양 씨 가족은 중국에서 불안한 3년을 보낸 뒤 부모님이 먼저 자유를 찾아 한국으로 떠났지만 도중에 아버지가 병에 걸려 사망했습니다. 양 씨는 중국에서 부모님이 데리러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탈북자들에 관한 뉴스들을 읽으면서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를 접했고 특히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이야기에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This gave me an idea. I thought I would go to Thailand to meet our parents. And then
그 기사를 읽고 태국에 가서 어머니를 만난 뒤 미국 대사관에 가서 이민을 신청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양 씨는 동생과 함께 중국에서 태국으로 탈출하면서 각자 면도칼을 몸에 지녔고 잡힐 경우 자살을 하기로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을 떠난 지 5년 만인 2007년에 어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양 씨는 지금도 미국 땅에 처음 도착한 순간을 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It was the first time since I left the villa that I could sleep peacefully.
별장을 떠난 이후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고 붙잡힐지도 모른다는 악몽이 마침내 끝났다는 겁니다. 양 씨는 자유를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 자유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며 하지만 이제는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자유로운 여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운 좋은 사람 가운데 하나일 뿐 북한에는 아직도 자유를 만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테드X는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생각들을 널리 알린다는 목표 아래 열리는 세계적인 강연 행사인 테드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아 세계 각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열리는 비영리 행사입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평창 겨울 올림픽에 참가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이희범 평창 올림픽 조직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BOA와의 인터뷰에서 평창 올림픽은 참가 선수와 메달 규모에서 역대 최대로 평화와 문화, IT의 축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의 김영권 특파원이 평창 올림픽 개막식 스타디움에서 이 위원장을 인터뷰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주한 외교 사절단들과 외국인들이 많이 오늘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프리오프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교관 외교단들에게 사전 공개로 보실 수가 있고요. 보시다시피 우리 외교 주한 외교단들이 외교부 장관님을 단장으로 해서 여기 오실 때도 KTX를 타고 오셨고 지금 개막식장 과 그다음에 이제 그 몇 개 경기장을 보고 계시는데 일종의 이제 올림픽을 위한 예비 올림픽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나 지금 준비가 돼가고 있습니까?
경기장 건설은 다 완료가 됐고요. 보시다시피 뭐 비경기장도 저 메인 스타디움이나 올림픽 선수촌이나 다 준비가 됐고요. 네. 하드웨어 건설은 다 끝났습니다. 네.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올림픽을 위한 성공 올림픽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좀 보완할 것을 보완하는 작업만 남아 있는 거죠.
평창 올림픽의 강점이라면 어떤 거를 좀 홍보하고 싶으십니까?
평창 올림픽은 지금까지 올림픽 중에 가장 큰 규모가 될 것입니다. 참가 선수, 메달 수, 그다음에 참가 국가, 심지어 참가하는 귀빈들 숫자까지 최대 규모가 될 것이고요. 거기다가 평창 올림픽은 문화 올림픽, IT 올림픽이 될 겁니다. Everyday Culture and Festival의 이름으로 매일 문화 행사가 펼쳐질 계획이고요.
앞서 외신 기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북한이 참여하냐 아니냐에 이제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시고 또 북한의 참여를 위해서 또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현재까지 이제 북한은 참가를 위해서 퀄리피케이션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미 피겨스케이팅 같은 경우는 퀄리피케이션을 통과를 했지 않습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북한은 참여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IOC 측에서는 뭐 어떤 뭐 반응이 있습니까?
IOC도 열심히 이제 북한의 참여를 위해서 열심히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올림픽을 통해서 이제 어떤 목표가 있으십니까?
아시다시피 우리가 30년 전에 열린 88 서울 올림픽에서는 160개국이 참가를 해가지고 당시 냉전 체제를 무너뜨리는 계기가 됐지 않습니까? 네. 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의 그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대한민국이 또 동계 스포츠 강국으로서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지금 북한에 고강도 제재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 정권이 평창 올림픽에 즈음해서 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장님?
저 지난 11월 13일 날 유엔 휴전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예. 거기는 북한도 참여를 했습니다. 사실 휴전 결의안이라는 것은 올림픽 기간 전후를 해가지고 기간 중은 물론 모든 도발 행위를 중지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네.
국제사회의 평창 올림픽과 관련해서 바람이 있고 좀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면 어떤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사실 동계 올림픽은 주로 유럽의 경기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아시아 경기로 가는 데 있어서 평창이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동계올림픽을 열린 나라는 일본밖에 없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다음에 바로 일본이 하계올림픽을 2020년에 하고 또 2022년에는 북경이 동계올림픽을 하지 않습니까? 네. 한국과 일본, 중국 이 올림픽을 이어 2년 단위로 하는데 대한민국이 맨 앞서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고요. 또 평창 동계올림픽은 평화올림픽, 문화올림픽, IT 올림픽이 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세계인들의 정말 가장 큰 지구촌 겨울축제가 될 것입니다. 꼭 한번 와봐야 할 경기가 될 것입니다.
북한 당국은 아직 평창올림픽에 참가하겠다, 안 하겠다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에 이 올림픽과 관련해서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싶습니까?
예, 사실은 저 올림픽은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국가, 모든 선수들이 4년마다 한 번 열리는 축제입니다. 사실 북한도 그런 차원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여를 해서 같이 기쁨과 평화를 나누고 또 한반도의 같은 민족으로서 같은 민족이라는 것을 좀 전 세계에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또 저희는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이희범 조직위원장으로부터 70여일 남은 올림픽 준비 상황과 북한의 참가 여부 등에 관해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서울의 김영권 특파원이었습니다. 유엔이 탈북 여성들의 처지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중국 내에서 인신매매에 취약할 뿐 아니라 강제로 북송되면 가혹행위뿐 아니라 죽음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 여성들의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을 북한 당국에 촉구했습니다. 20일 북한에 대한 심의 결과를 담은 최종 견해를 발표한 위원회는 북한의 수감시설 내 여성들의 상황에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여성들이 당국자들에 의한 강간 등 성폭력에 취약하고 이 같은 문제들을 처리할 적절하고 독립적이며 비밀이 보장되는 제도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은 혐의로 구금된 강제 북송 여성들의 상황에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여성들은 수감시설에서 성폭행을 당할 뿐 아니라 죽음에 처할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강제 낙태의 대상이 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박탈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겁니다. 위원회는 북한 당국에 수감시설 내 여성들을 성폭행 등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행위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복송된 탈북 여성들이 성폭행이나 강제 낙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며 그들의 생명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존중되도록 하는 등 수감시설 내 강제 북송 여성들의 상황을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6월에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탈북 여성들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혹은 인신매매 단체들의 음모에 의해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에 따라 이들은 어떤 법률적 처벌의 대상도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리아 나다 라이아 위원은 지난 8일 열린 북한 심의에서 그런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Repatriated women are subjected to detention, harsh treatment, and even to forced abortion.
강제 복송된 여성들은 수감시설에 갇혀 가혹한 처벌의 대상이 되고 심지어 강제 낙태까지 당한다는 겁니다. 나다라이아 위원은 또한 강제 복송된 여성들 중 많은 사람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한 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의 인신매매 문제도 중대한 우려사안으로 제기됐습니다. 위원회는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해외에서 일자리를 찾는 여성들이 인신매매 조직에 희생되는 상황에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여성들이 강제결혼과 무국적자 자녀 출산, 강제노동과 매춘 등을 당할 위험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특히 인신매매 희생자들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면 노동교화소나 수용소로 보내져 보안요원들에 의한 성폭행과 강제 낙태 등 인권유린에 노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 마리온 베데리오는 지난 8일 열린 심의에서 북한 여성들이 이들을 중국 남성에게 팔아넘기려는 인신매매범들에 의해 희생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Many of the estimated 10,000 North Korean women and girls who have migrated to China to flee abuse.
북한의 인권 유린을 피해 중국으로 건너온 만 명으로 추산되는 북한 여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인신매매에 취약하다는 겁니다. 베데리오는 인신매매범들이 북한 여성들을 유인하거나 납치하고 일부의 경우에는 일자리를 제한한 뒤 결국 매춘이나 강제 결혼 등을 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내 가정폭력과 성폭력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위원회는 북한이 가정불화와 이혼 문제에서 화해와 조정을 우선시함으로써 가정폭력의 여성 피해자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가해자들이 처벌받지 않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북한 법률이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을 금지하고 있지만 피해자 보호와 지원 대책을 제공하지 않고 있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에서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 발생 빈도가 높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북한 당국은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피해자를 위한 법률 구조 체계나 보호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2012년 개정한 형법에서 강간에 대한 처벌을 징역 4년에서 징역 3년으로 낮춘 것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이 밖에 위원회는 북한에서 여성의 고위직 진출이 여전히 미약한 점과 임산부와 수유 중인 여성의 28%가 영양실조 상태라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세계 여성의 권익 신장을 위한 국제인권협약인 여성차별철폐협약에 의거해 설립된 기구로 매년 두 차례 열리는 회의에서 각국 정부의 이행보고서를 심의합니다. 2001년에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한 북한은 2005년에 첫 심의를 받았고 지난 8일 두 번째 심의를 받았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 WFP가 지난달 북한 주민에게 분배한 식량 규모가 올해 들어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자연재해 복구 사업에 동원된 주민들에게 추가로 식량을 지원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지난달 북한 취약계층 82만 7천여 명에게 2,631톤의 식량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의 프란시스 케네디 로마 본부 대변인은 21일 VOA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달 북한 9개 도 60개 시군의 5세 미만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에게 비타민과 미네랄, 지방 등이 함유된 영양 강화 식품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9월과 10월에는 가뭄으로 영향을 받은 23개 시군 여성과 어린이 10만여 명 이상에 추가로 식량을 지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올해 들어 최고 수준으로 전달인 9월 취약계층 75만여 명에게 2,176톤의 식량을 지원했던 것과 비교해 17% 증가한 규모입니다. 또 1월부터 9월까지의 평균 지원 규모 1,752톤에 비해서도 30% 이상 증가한 규모입니다. 케네디 대변인은 지난달 식량 지원 규모가 급격히 증가한 것과 관련해 북한에서 재난 위험 감소 사업의 일환으로 주민들에게 추가로 식량을 지원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뭄과 홍수 등 재난에 취약한 지역에서 제방을 수리하고 강하천 준설 작업을 벌이며 나무를 심는 작업 등을 진행하는데 주민들을 동원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이 작업은 11월 말까지 두 달 동안 진행된다고 케네디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케네디 대변인은 세계식량계획이 여전히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기간 취약계층에 배급한 식량은 표준 배급량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지난해 7월부터 2년 6개월 일정으로 북한 주민 170만 명을 대상으로 영양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7,650만 달러가 필요하지만 현재 모금된 액수는 4,570만 달러로 목표액의 60%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세계식량계획은 북한 당국이 지난 9월에 이어 10월 주민들에게 1인당 하루 380g의 식량을 배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8월 300g을 배급했던 것에 비해서 30% 가까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엔의 1인당 하루 최소 권장량 600g의 60% 수준에 불과하며 북한 당국이 목표로 하는 573g에 크게 못 미치는 규모라고 세계식량계획은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미국 뉴욕에 거주하는 탈북 대학생 조셉 김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조셉 씨의 다섯 번째 이야기,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학교 이름은 바드 칼리지고요. 인문학이 강한 학교고요.
이 맨하튼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 건가요?
한 2시간 정도요. 기차로만요. 네. 근데 거기 기차역에서 또 학교까지 들어가려면 한 40분도 걸려요.
미국 동북부 뉴욕 맨하튼시에서 북쪽으로 145km 떨어진 사립대학교 바드 칼리지는 레드훅이란 마을에 허드슨 강을 끼고 캣스킬 산맥을 바라보는 주변 풍광이 아름다운 대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학교는 본 캠퍼스에서는 인문학 학부 과정만, 그 외 캠퍼스에서 음악대학원을 비롯한 20개 대학원 과정을 제공하고 본 캠퍼스 외에도 해외의 학교와 직접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좀 특이한 학교입니다. 조셉 씨는 지난 2015년에 이 학교 2학년으로 편입해 정치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2013년 국제적 명성의 테드 무대에 서고 유명 작가와 함께 자서전을 발간하면서 갑작스런 유명세를 타지 않았더라면 조셉 씨의 대학 시절이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일단은 희망이 컸죠. 요즘에 던지는 질문에 답할 수 없는 게 지식이 없어서 답을 못 구하는 거로구나. 그러면 지식을 채우면 답이 나오겠구나라는 게 그 자세였고요. 그래서 뭐 1, 2, 3학년 정말 열심히 두 페이지를 막 3시간 넘게 읽으면서 공부를 했고요. 그 결론은 야, 인격은 지식으로 채울 수 있는 게 아니로구나라는 게, 지식이 도움을 될 수는 있어도 지식이 인격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게 아, 지금의 생각인 것 같아요.
자신의 북한 인권 활동을 세상이 알아주기 시작하면서 북한 주민보다 사람들의 시선에 마음이 쓰였던 조셉 씨는 학문을 통해 자신을 포함한 사람의 내면을 성찰해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읽어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토마스 합스라고 되게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요. 리바야탄이라는 이렇게 두꺼운 책을 썼는데 고전적인 언어를 써가지고요, 영어를 써가지고 Introduction to Man, 인간에 대해서 라는 두 페이지인가? 그걸 제가 한 3시간 읽었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또 읽고, 그래서 또 읽다 보니까 한 3시간 넘게 읽었는데요. 다른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니네는 이게 이해되냐 하니까 읽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17살, 18살짜리 애들이 그 몇십 년 전에, 몇백 년 전에 철학자가 쓴 그 책이 뭐 그렇게 관심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안 읽는 거죠.
조셉 씨는 왜 읽었어요, 그 책을?
저는 지식을 통해서 제가 던진 질문을 네, 답을 찾으려고 했으니까요. 노력을 하면서 답을 찾아야지, 그거 읽지도 않으면서 계속 혼자서 같은 질문에 같은 답을 하면 시간 낭비죠. 네. 그래서 교수님한테 찾아갔더니 이게 이해 안 되는 게 정상이지 만약에 이해가 되면 그게 더 부정상이라고 얘기해줬어요. 네.
그러면 최근에 그 책을 다시 읽어보셨나요?
다시 읽은 그 책은 다시 읽지만 그 페이지 두 페이지는 안 읽어요.
정치학과 가운데 정치 철학을 공부하면서 철학에 마음이 끌렸던 조셉 씨. 학생으로서 학업의 어려움을 겪는 건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었겠지만 조셉 씨는 3년 동안 다른 크고 작은 사정들로 인해 수월치 않은 생활을 했습니다. 음식과 경제적인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책을 썼잖아요. 테드도 나갔잖아요. 사람들은 돈이 많은 줄 알아요. 근데 저는 딱 떠오를 때 한창 잘 나가다가 어제 딱 준비돼가지고 전 잘 나갔는데 전 돌아왔잖아요. 돈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그렇다고
학비는 전액 면제받았지만 생활비는 스스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계속 시간 날 때마다 장학금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알아보고, 그래서 지금도 한 달에 저기 전화비를 내고 나면 한 200불도 안 되는 생활비로 가지고 생활하고 있어요. 네. 어렵긴 한데요. 제가 자처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대가는 치러야 되죠.
자처한 일. 한창 여기저기 강의료를 받으면서 부르는 대로 다녔더라면 지금처럼 쪼들리진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기숙사비하고 음식비는 안 나와요. 그게 한 15,000불이 넘는데요. 그러면 일단 저기 장학금도 그만큼 장학금에서 그렇게 받아야 되고요. 또 미국 정부의 그 FAFSA 있잖아요. FAFSA도 받고 그 나머지는 또 이 저기 예전에 저기 일했던 거 모아뒀던 저금을 쓰고 그렇죠.
누가 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매년 이런 삶이 감당됐던 건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다는 만족감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2015년 2학년으로 편입해 어려운 책들을 대했을 땐 아무 요령도 없었습니다.
그게 읽을 게 참 많아요. 그 교수님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니 제가 딱 그 수업만 듣는 것도 아닌데 한 주에 한 클래스에만 100페이지가 넘을 때가 있어요. 그게 제일 처음에는 제가 그 100페이지를 첫부터 첫 글자부터 마지막 글자까지 다 읽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뭐 아인슈타인이 와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건. 근데 제일 처음에는 그걸 했어요. 그 미련하게 저기 자지 않고.
근데 그걸 다 힘들게 공부했지만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오래된 원서도 읽는 요령을 터득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요즘은 그걸 다 읽기 전에 만약에 유명한 저자라면 그 사람의 신상 정보를 먼저 해요. 그 시대 배경 그런 걸 일단 먼저 그건 시간이 별로 안 걸리죠. 제목만 보고 먼저 생각해봐요. 이게 왜 이런 제목을 넣었을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냥.
하지만 워낙 분량이 많기 때문에 아무리 요령이 생겨도 늘 시간과의 싸움을 해야 합니다.
2학년 때는 정말 그냥 시간 날 때면 자고 어떨 때는 온밤 새고 그러다가 뭐 낮에 정도에는 잠자는 스케줄이 엉망이었어요. 그러면 정말 효과가 없어요.
공부도 참 어려운 공부를 쭉 해오셨는데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영어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해야식 영어하고 그 교육 언어는 좀 차이점이 있는데요. 저는 한국 친구들하고 사귄 적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고등학교에서?
네. 대부분 저 친구들은 미국에서 태어났든지 아니면 미국인들. 누나 미국인들하고 본토민들하고 사는 게 그리게
미국에 오자마자 미국인 가정에서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고 대학교 시절 내내 미국인 학생들과 어울리고 함께 공부하다 보니 영어 실력은 상당히 빨리 늘었습니다. 바드 칼리지 정치학과 4학년 조셉 김 씨는 늘 두꺼운 철학서적을 가방에 넣고 다니는 20대 탈북 청년입니다. 내년에 졸업을 앞두고 있지만 보로 커뮤니티 칼리지 졸업 후 바드 칼리지로 편입해 공부한 대학생활 동안 조셉 씨는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소중한 경험들을 했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하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조셉 김 씨의 여섯 번째 사연은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이야기 미국사를 보내드립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비오의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